고린도전서 11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교통에 참여함.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특별한 용어와 특이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와 표현들이 바울의 다른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구절은 1장 2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란 표현은 특별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신이 성도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성도라는 사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도라는 관념이나 생각조차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성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단순히 혈육으로는 중국 사람이고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자만해야 한다고 송사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이한 용어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어서 그리스도는 저희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저희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깊고도 심오합니다. 1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아는 것은 또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 교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우리가 하늘이나 영원한 축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는 저희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깊이와 심오함을 합당하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과거와 태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의 즐거움, 곧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각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선한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그분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뻐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1장 2절과 9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뻐하심이 있고 그분의 계획은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그 뜻의 선한 기쁘심에 대해 말하고 9절에서는 그분 자신 안에서 계획하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대해 말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분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는 때가 찬 분배에 대해 말하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만대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 창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특별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시로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공기 중에 있는 음파를 붙잡는 수신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라디오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은 수신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영을 가진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합니다. 사람에게는 영, 곧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두 번째 단계, 성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어느 날 무한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한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의 목수로서 일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30세가 되셨을 때 그분은 사역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에 대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여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성육신에 의해 주님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은 예창조의 머리입니다. 전체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전체의 피조물도 타락하여 낡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을 때 그분은 전체 옛 피조물을 다 입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조물도 또한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과 나를 포함한 전체 피조물을 끝내셨습니다. 이 놀랍고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했을 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끝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셨으며 지금은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신 주님은 우리를 대체하는 그 요소이십니다. 더욱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사실상 부활은 하나님이 성육신 되사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부활이며 또는 그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이 되셨고 그 영은 부활이십니다. 이제 그 영이며 또한 부활이신 그분은 우리의 대지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된 후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전기인 그분은 우리의 수신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놀라운 분, 그 영이며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특별한 그 무엇이 그에게 일어났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은 후 당신은 그분을 믿는 것을 중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일단 당신 안으로 들어오면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 안에 분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접한 그분은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주는 영이시며 또한 부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인격의 다른 면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문제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1장 2절에서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른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에피칼레오입니다. 이 말은 크게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부드럽고 점잖게 기도하는 것과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한 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 주님을 믿고 그를 부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조용하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피로 나를 깨끗해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하게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합시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대신 그는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그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부른다면 그의 구원의 체험은 매우 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접한 그분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분깃, 곧 만유를 포함한 분깃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깃으로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생명 공급이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즉 안식, 인내, 의로움, 성결, 능력 등이 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의 분기시신 이 그리스도는 저희와 우리의 것입니다. 교통의 의미. 1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교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깊고 심오합니다. 신약은 이 교통을 잔치로서 설명합니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잔치가 준비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초대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요리를 차례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의 누림은 하나의 상호 참여, 즉 공동 참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에서 우리는 누림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누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를 함께 누릴 때 우리는 교통, 곧 공동 누림을 갖습니다. 몇몇 성서역들은 교통에 대한 헬라어 단어인 코이노니아를 공동 누림으로 번역합니다. 교통은 분명히 공동 누림을 포함합니다. 공동의 누림을 갖는 것은 곧 무엇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 식사를 혼자 먹을 때 당신은 공동의 누림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잔치에 와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누릴 때 당신에게는 공동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 공동의 누림은 상호 누림이며 상호 참여입니다. 교통은 또한 교제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누릴 때 거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은 당신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그 교통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성육신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신 분의 교통입니다. 이 만유를 포함한 분이 우리의 잔치이며 이 잔치가 곧 교통입니다. 이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공동의 누림이 있고 우리는 서로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이 교통, 이 공동 누림이 곧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부활 생명입니다. 더욱이 이 부활은 생명주는 영이고 생명주는 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또한 성육신된 하나님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칭의와 성화와 구속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심지어는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십니다. 성육신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는 부활이며 또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자신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그 교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성화요, 칭의와 구속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이 곧 교통입니다. 선호에 의해 분열됨.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철학적인 헬라인들, 즉 그들 자신을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자세로 인하여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이와 같이 선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호하는 태도가 그들을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라는 말은 나는 바울에 대한 선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만유를 포함한 분인 그리스도를 그분의 분깃으로 취하는 대신 다른 사람, 곧 바울, 아볼로, 게바를 그들의 분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아,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의 선호 안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 너희들은 나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는 그 밖에 누구든지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한 분, 살아계시고 만유를 포함한 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아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라의 헬라어 원전에는 절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장 10절이 9절의 직접적인 연속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한 것을 거듭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좋아하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모든 믿는 이들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믿는 이들을 권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것을 말하라고 권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상고해보면 우리는 9절에 있는 교통이 10절의 분열과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분열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선호에 의해 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호나 분열 안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유일한 교통과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누림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우리를 분열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며 우리는 그러한 분의 교통과 누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선호 때문에 분열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의 선호를 맞추어 주기 때문에 교회로 인해 즐거워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지방의 교회 생활은 뛰어나다. 집회는 높고 살아있다. 나는 집회에서 주님을 많이 누린다. 아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회가 지금만큼 그렇게 높고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여 교회 생활을 떠나고 그들의 선호에 맞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선호를 갖는 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신과 우리가 그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았다면 우리는 집회가 높든지 낮든지 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에 대해서 선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분열의 1차적인 근원은 바로 이 선호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깃으로서 단순히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통을 누린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을 체험하고 누림. 우리는 교통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그리스도 안에 상호 참여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방법으로 이 교통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침 식사를 할 때 당신이 먹는 것을 분석합니까? 계란과 토스트와 주스와 구성 성분에 대해 연구합니까? 아침 식사를 누리지는 않고 그것을 연구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은그릇이나 컵이나 접시에 관해서 논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누리도록 준비된 음식에서 관심을 돌려 상위의 칼과 포크와 손가락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처한 상황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일한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대신 교리와 행습에 관해 다투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집회에 와서 의자가 평상시와 아주 다르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의자의 특별한 배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통이며 공동 누림이며 공동 참여이며 상호 누림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이며 그 영이십니다. 교회 생활이 이 교통에 있음을 보았다면 당신은 집회소의 의자 배열과 같은 것들에 대해 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교리나 행습에 의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교통의 체험과 누림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교통에 대한 공동 참여를 누릴수록 교회 생활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집회에서나 이 교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견이나 험담이나 다른 가르침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영이며 부활이며 삼일 하나님이 되시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공동 누림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은 교회의 실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교통을 체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